귀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소리 지르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의 그 과도한 세금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이전 어느 시대보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망과 고통을 끝내주시기를 기대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서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예수 구원자 이렇게 붙인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의병들이나 독립군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저항했던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품속에 칼을 넣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부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암살하는 그런 조직도 있었죠. 이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부르죠. 가룟 유다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독립투사들을 보면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늘 실망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쏠렸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상태에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자란 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찾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었던 권력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혹은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리죠. 그러자 사람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그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절망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에 이들은 미움과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사람도 메시아가 아니구나 실망을 해버립니다.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을 돌리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해 왔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집행해왔던 그 사형수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가 없는데도 죄인처럼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보통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온갖 욕설과 원망과 저주가 나와야 하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후에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입술이 아니라 이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의 입에서 나왔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자리를 잃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건축가들이 쓸모없어서 버렸던 그 돌처럼 버려버렸을까요? 어떻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건축가에 버린 돌처럼 버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영접해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였던 유월절을 일주일 앞둔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발을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왕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맨 마지막 재앙은 왕으로부터 천한 자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문 기둥에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파스오버, 넘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뜻이 넘어가다, 파스오버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가족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해가 질 때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 그 기둥에 틀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 고기가 집 바깥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아래 40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만 먹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양을 잡을 때 혹은 이 고기를 먹을 때에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도살할 때에는 뼈를 꺾고 조각을 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만큼은 뼈를 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물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살할 때에도 그 방법이 다르고 먹을 때에도 다릅니다. 뼈를 꺾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뼈를 꺾을 때 골수가 흘러나오면 그 고기는 정결법상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유전과 유대인들의 구전법과 이 전통을 다 모아놓은 책인 미나슈에 의하면 만일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면서 그 양을 도살하다가 실수로 뼈를 꺾게 되면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참 약하잖아요. 이 뼈가 부러지게 되면 이 제물은 부정해지고 이 뼈를 꺾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심각한 범죄자에게 가했던 40대의 채찍을 맞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만찬상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음식이 항상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구운 계란이고 또 하나는 뼈를 꺾지 않은 양고기였다고 합니다. 이 뼈를 꺾지 않은 양고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음식인 구운 계란은 아람으로 베이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열정, 염원, 의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염원과 열정과 의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운 계란이 식탁에 올려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먹을 때에 이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의지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집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에 발려진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 주십니다. 심판을 피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어떤 자이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누가 잘났냐 못났냐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누가 자격이 있냐 자격이 없냐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찬송할 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함께 십자가 형을 받았던 두 사람은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신의 체중으로 인해서 몸이 점점 앞으로 기울게 되고 또 밑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히고 숨이 막혀서 질식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도가 막히는 그 순간에 그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 때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엉덩이 부분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받침을 만들어 놓았대요. 숨이 막히는 순간 조금이라도 몸을 더 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형수에게 자비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형수가 빨리 죽지 못하고 최대한 고통을 오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잔인한 방법인 거예요. 현대 연구가들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고통 때문에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깼다를 반복한대요. 긴 경우에는 며칠씩, 2일씩, 3일씩 서서히 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죽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리뼈를 꺾어서 더 이상 몸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이 유대인들의 폭동 같은 이 요구 때문에 급하게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냥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체가 그 저녁까지 달려있으면 유월절이 다 끝날 때까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이 사형 집행이 마무리돼야 됐던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던 병사들은 아직 살아있는 두 사람의 다리뼈를 꺾어서 그 죽음의 속도를 빨리 해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는 그 질식사의 전형적인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던 거예요. 병사들은 평소와 같이 행동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현실의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줄 분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바라본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자로 여기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피를 의지한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이 영웅과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만일 누가 쓰시겠다 하면, 무슨 일이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대답하래요. 고대 사회에서 나귀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이었고 물건을 옮길 때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동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가 이런 역할을 하죠. 소 팔아서 막 결혼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나귀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가치 있는 재산이죠.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가려는데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귀 주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뻔뻔함이 저를 당황스럽게 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귀를 끌고 온 그 순종도, 제자들의 순종도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가장 당황스럽게 만든 사람은 나귀를 풀어가려는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자 자기의 나귀를 내어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지 않고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 나귀를 내어줘요. 마치 이 나귀를 바로 이 나를 위해서 키워온 것처럼 자기의 나귀를 그냥 내어줘요. 이름도 남겨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참된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인인 주님께서 이 나귀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이 나귀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건강을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노력하여 일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아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함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욕심과 욕망으로 자기의 몸을 채우는 일에, 자기 몸을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를 하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에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한 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화목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건들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주님 이 부분만큼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만큼은 내가 주인 노릇 할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할까요? 계속 고집 부리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될까요? 종려주일입니다.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 나귀를 풀어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BC 470년, 48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옷을 벗고 바닥에 깔고 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꽃가루를 뿌리는 것은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환영할 때 했던 그런 행동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과 땅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과 그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이 어떻게 이 세상 왕들이나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화려하게 장식된 명마가 아니라 아직 길들여지지도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 자들은 훌륭한 제복을 갖춰 입은 대장들이 아니라 어부와 세리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간에서조차 묵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왕의 옷이 아니라, 대관식의 옷이 아니라 붉고 볼품없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금으로 된 지팡이 대신에 초라한 갈대가 그 손에 들려지셨습니다. 속옷조차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서 가시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계신 예수님,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모욕과 희롱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외면하고 실망을 하게 되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숨기고 겸손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능력이 없었던 초라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예수에게 뭘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지금도 외면하고 떠나가 버리죠. 하지만 겸손히 낙이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겸손히 나기를 타셨기 때문에 어린 양처럼 사람들의 손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되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이 생각났더라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님께서 그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이 겸손히 나귀를 타신 이유를 몰랐어요. 종려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겸손히 나귀를 타신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심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에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호시안나의 그 헬라식 발음인데요. 그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구원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이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압제와 과도한 세금으로 괴롭히는 로마 정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억지로 끌고 가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의 이 문제는 다 해결받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또 기대하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참된 떡인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났어요. 열두 제자 외에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몰아낼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음을 통하여 너희가 얻게 될 구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구원은 떡을 실컷 먹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 무능하고 악한 종교 지도자와 정치가들로부터 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관심은 실컷 떡을 먹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것, 정권 교체를 이루어주시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열망했던 이 열심 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곳을 주는 분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예수님께 실망하라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눈앞에서 없어지게 만들어주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까요? 내가 투표한 그 정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우리의 행복이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께 범죄한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우리는 온갖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죄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과 위엄을 감추시고 말구유에 나셨어요. 겸손히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도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하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과 위엄을 감추지 않으시고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과 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사자와 같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감추지 않으시고 사자와 같은 위엄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눈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종들, 이 세상의 왕들은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날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승리의 왕,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큰 소리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승리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예배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의 리허설과 같은 것입니다. 그날의 우리의 환호와 찬송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이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날에 누릴 지극히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라고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인내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손해를 보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해도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이죠. 우리의 예배는 2000년 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환호하는 외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과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메시아, 단순히 나의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에서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로 환호하고 영접하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높여 찬송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얻고 누리려고 했던 이 세상의 영광과 육신의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가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쓸모없는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참되고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찬송해야 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육체의 욕심을 채우실 뿐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건져 주실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기쁨으로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